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오면 새로운 단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10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끝으로, 종말로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정말 간절한 당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알려주셨고,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알고 믿는 것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지금까지 알려주신 그 모든 삶들이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다이 영적 전쟁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교제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교제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교제도, 사회생활도 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만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심한, 정말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환난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빌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이 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너에게 이런 심한 박해와 환난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영적 전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육체적인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뭐 저기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이 전쟁이 있겠지.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는 이 전쟁이 있을까? 정말 그런가요? 육체적인 현실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으로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 아니,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 이후에 타락한 후에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무슨 육체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교회였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었잖아요. 예배 생활. 그런데 아담과 이브 간에도 영적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정욕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 전쟁도 있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도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이 세상에는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싸워 나가야 하지만, 이제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존재의 사단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이 악한 세대를 다스리며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같은 그의 종들을 통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히 사단은 예수님에게 패한 이후에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진리 복음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온갖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미국 땅에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핍박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고난과 핍박이 있고요. 갈수록 더할 거예요. 미국만 아니라 온 세상은 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이 자유가 방종으로 더 지나쳐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원리가 더 커질 거예요. 다 인정해줘야 되는 시대. 더욱이 일반 은혜적인 공평과 정의의 원리조차도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단의 거짓 가르침과 맞물려서 더욱 타락한 모습으로 갈 거예요. 공평과 정의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더 타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와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원리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과 진리를 지키고 증거하는 교회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것이 유럽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 세계가 그렇게 갈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666의 표라는 거죠. 그 666의 표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을 거라 얘기하셨죠? 매매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666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666.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람이 만물의 왕으로 지음을 받은 6일째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육이 사람의 수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육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람이 만물의 왕으로 지으심을 받은 6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6일째와. 7일째로 가야 하나님이 더 큰 왕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삶으로 가는데 육에 멈추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소견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삶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인본주의 삶의 극치가 666이라는 거죠. 666. 우리가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이것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4장 1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그래서 온 세상은 666의 표를 받아서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소견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들이 의롭다 주장하며 공평과 정의가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을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반면에 14만 4천, 14만 4천은 뭐 곱하기 뭘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대표되고 신약으로 오면 사도들의 열두 수와 같은 거죠. 그것이 천, 꽉 찬 수라는 거예요. 정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꽉 찬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쓰여져 있다고요?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우리의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적혀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들은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뭘 지킨다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들이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지키는 싸움. 그러다가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예수님처럼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처럼 천국 영광의 승리에 이르려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다가 거길 간다는 거죠.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떠나버리고 사단에 속하여 세상의 인본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결국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 다 지옥 심판으로 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 뒤에 14장 9절에서 13절 보시겠어요? 9절에서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갈 거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죽어도 천국으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는 이 사이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하면서 예전에 오래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짐승의 표 666을 갖다가 뭐 어떤 칩 같은 거 몸에 꽂는 거 베리칩 뭐 이렇게 푸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베리칩을 내가 심었다고 해서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세대가 달라지고 세상의 모습이 변해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영적 전쟁은 항상 있을 거예요. 중세시대를 한번 보세요. 다 교회 아니었어요? 유럽이 다? 그 안에는 영적 전쟁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단이 그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핍박받고 죽었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싸움을 싸워나갔고 또 앞으로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계속되는 영적전쟁 아니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이 교회 역사와 같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인내로서 순종과 예배로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마침내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예수님이 고난받기까지 싸우신 그 영적 싸움에도 참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가 알려주시듯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그 뒷부분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도 종과 상전 이 세상 관계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전쟁 싸워야 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도 이제 배우겠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반영하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싸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다 그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모든 관계, 모든 교제가 다 영적 전쟁터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세요. 믿음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이겨나가는 싸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열망하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건강한 성도로 싸워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진리복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굳게 되고 천국 구원의 확신 위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은 영적 싸움이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진리복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굳게 되고 천국 구원의 확신 위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방향인데 이것이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삶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말씀해서 드리는 것이 좀잘 깊이 한번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우리가 파트타임 크리스천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저 주일에 교회에 잠깐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트타임 크리스천, 파셜 크리스천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고, 집에 가면, 뭐, 부부 관계에서는,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세상에서는, 정말 그 믿음이 전혀 사라진다면, 이거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 모든 부분, 모든 관계, 모든 교제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지체로 자라가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몸된 것에서 모든 면, 모든 부분, 모든 관계, 모든 교제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절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의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말이죠. 말씀으로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이 근본이고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말씀 위에서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의 지식이 예수님과의 교제로 자라가지 않고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지 않고 지식 그 자체에만 머무르길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를 배우겠죠.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 맺어 증거되는 믿음이 건강한 거지. 믿노라 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건 절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이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건강한 삶을 잘알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자라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이미.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걸로 먼저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끝을 맺어요. 그 에베소 3장 생각나세요? 그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더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달라. 그것이 근본이고 그걸로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5장으로 가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4장에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 지체로 부르시어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 즉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각 지체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온전한 하나된 사람으로, 즉 예수님께로 자라가라. 그래서 전체가 건강하게 한 공동체로 몸으로 자라갈 때 각 지체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 모습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 이기셨죠. 그런데 건강하게 이기는 삶의 원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어떤 성품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어떤 성품을 증거하며 한 공동체를 지키고 더욱 굳게 세워야 가는지 그 성품에 대해 알려주시죠. 악독을 품지 말고, 뭐 화를 분노를 품어도 하루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말로써도 은혜를 증거하고, 가십이나 루머 만들지 말고, 이런 걸 계속해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 천국의 복된 현실을 먼저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원리의 첫 번째 오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든든히 무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믿노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한 몸의 지체로 발견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싸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몸을 섬기지 않는 삶, 한 몸된 것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 나누려는 그 열망이 없는 삶,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비춰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건강한가를 여기서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만 아니라 내 형제들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모임이나 서로 기도하며 돌아볼 때에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건강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돌아보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에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더 나아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건강한 거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 교회에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교회에서만 있고 가정으로 가면 부부관계에도 믿음의 교제가 없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믿음의 교제가 없고 전혀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삶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 싸우기 위한 무장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관해,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예수님 안에서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 모든 삶이 다 영적 전쟁임을 알려주시고요. 더욱 우리의 전신갑주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세상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가라.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요, 잘 보세요. 교회가 그 중심에 있고 말씀이 근거가 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이걸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 여러분, 이걸로 좀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알려주시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정말 있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려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나?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나의 지체의 부르심을 내가 깨닫고 기쁘게 섬기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정말 우리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있나?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죠. 저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목사로서 저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누구 막 바쁘다는 핑계로 막 성도님들과는 기도 다 하는데 나 혼자서 정말 예수님과 교제 나누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없다면 저도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좋다 그러고 막 하는데 뭐 정말 예수님을 이 말씀을 알려주고 전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그걸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무장하는 게 무엇인지. 이 안에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심서 복음 진리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로 여기며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심서 교회와 형제들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모든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도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려는 그 믿음으로 교제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기를 원하며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무장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예수님처럼 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 삶에 우리의 힘으로 다 싸울 수 있는 것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도, 가정에서 교제 나누는 것도, 또 이 사회 생활 중에 나누는 모든 교제도 영적 전쟁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과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우리의 순결함을 깨려는 거짓의 압이 사단의 공격이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었고 깨어있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셨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붙들고 싸우지 않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를 깨워주시고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더욱 예수님으로 무장하여 건강하게 자라가며 모든 악한 권세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